시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람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명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금송서종이 되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다면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셨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이 시몬 와일은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 속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영성 생활의 토대이다. 이 훌리 나우에는 그의 책 고독의 영성에서 기도의 어머니는 인내라고 말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롭게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울음과 애통이 정화를 위한 준비물이 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는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의 기도들을 잘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숙명은 소명으로 상처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한 부르심으로 슬픔은 기쁨의 발상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환경이나 이 상황들은 우리를 발현시키며 있어서 연막로와 같은 도구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막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비교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이클 몰리노스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영혼의 성화는 인내를 낳습니다. 고난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사랑과 자비 같은 최고의 성품들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자아를 전멸시키고 성화시킵니다.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성상의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실 때만큼 우리가 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때는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지 않는 일들이 마치 이 바다의 폭풍처럼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사업 그리고 교회에 몰아닥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10편, 이 46편 말씀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편 46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종교교육자로 유명한 마틴 루터가 이 10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내 주는 강한 성이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을 작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원어의 라파라고 하는 말의 동사형, 또 명령형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앉히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라. 마음을 편하게 하라. 단순하게 하라. 또 마음을 비우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침묵하라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이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가 안 나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갔지만 결국은 홍해가 그들을 막아버립니다. 뒤에서는 황량한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 할 때에 이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애굽의 공정여지가 모자라느냐, 왜 우리를 여기 갖다 죽이려느냐.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열 가지 재앙과 그 엄청난 능력,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원망과 불평과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이나 또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님과 조용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속삭임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망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세계의 기초까지 흔들리는 가장 두려운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하는 두려운 현상이 우리의 삶에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기초까지 흔들리게 하는 가장 두려운 일들은 무엇일까?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은 외부에서 강력한 도전이 닥쳐올 때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힘센 도전이 연습할 때에 두려워한다는 그러한 뜻인데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란 밖에서 오는 도전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도전입니다. 그 도전이란 다름 아닌 외로움입니다. 혼자 된 느낌입니다. 모두로부터 끊어진 나, 이야기할 상대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 내버려진 혼자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혼자 버려진 채로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 두려움의 최고봉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홀로 되었다는 느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 가지로 이겨나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는 오히려 담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므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그의 보호하심과 승리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로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분명하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화처럼 감옥에서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46편 10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화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기초까지 흔들리는 그 가장 두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 말씀처럼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 흔들리고 예방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오는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소음으로 꽉 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문명가 없는 휴대폰 통화라든가 친구들과 동네 아주머니들과의 뻐들썩한 만남과 수다, 또 TV 속에 방영되는 쇼 프로그램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드라마들이 우리에게 달려온 속삭임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침묵, 또 묵상과 금식, 예배를 매일의 그 생활 속에 엮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으셨고 기도할 때 선호하는 곳이 있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 침묵과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예상대로 이 생활 방식의 유익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삭임을 듣게 될 기회를 더해 주셨습니다. 12명의 그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루 때나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사람들을 떠나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간 세 명의 제자들과 따로 멀리 떨어져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헌신적이셨고 하나님의 성령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이나 또한 방향제시 지하나 경고를 깨맞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일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신선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015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가 있으시죠? 하루에 몇 장입니까? 10장입니다. 예, 그러면 1년에 몇 독을 할 수 있다고요? 3독입니다. 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만약 제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기꺼이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칙으로 성경하는 분들은 모두 이 같은 연습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십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주변을 조용하게 하는지를 보면서 때로는 너무 놀라울 때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거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의자가 있습니다. 또 조용한 베란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의 문을 닫아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출근 시간에 버스 안에서 또 전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피 판매점 구석 테이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는 가장 각색이지만 그 사람들 모두에게 그 시간들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실천의 결과로 그들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는 사람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기울여서 마음과 생각을 그 음성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주의력을 기울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산만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말의 핵심을 찾고 또한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책상 앞에서 아니면 버스 한 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한번 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령적의 특성으로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말로 빨리빨리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친구처럼과 같은 우리의 슬로우 푸드가 서양의 패스트푸드보다 더 빨리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빨리 나온 음식을 빨리 먹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소급성은 이 속전속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빨리 취하게 위해서 만들어진 이 폭탄주의 원조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로 철거하는 시간 낭비이며 취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롯데의 경우에도 수출에 많이 팔리는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한국에서는 토요일, 그것도 마감 직전에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당첨을 기도하면서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일주일이 너무나도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판기 컵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화장실 들어가면서 지퍼를 내리시죠. 그래서 그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사람은 익기도 전에 먹어도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급하게 먹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오랫동안 눈이 다치고 있는데도 다친 버튼을 수없이 누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3분이 되기 전에 컵라면 뚜껑을 열어서 먹는 그런 일상에서의 소극성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이가 이바지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왜 부딪히는 이런 소리가 가득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한 걸음에 하려고 하고 한꺼번에 또 한탕에 일시에 금방 굳닥에 치워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주바심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있어라는 것은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켜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을 휘식내지 평온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놓지 말고 가라앉히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말과 행실과 생각과 사고를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증오, 또 시기와 질투, 시비와 비판, 멈추라는 거죠. 조용해라, 원망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욕심과 정욕입니다. 그 부부부부 끌어오르는 욕심, 끝도 없는 정욕. 갈라디아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욕심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침묵에는 세 가지 침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할 침묵입니다. 말을 자제 하는 것인데요. 너무 급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침묵이라는 말이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을 하되 참고 꼭 해야 될 말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속담을 뭐라고 합니까? 침묵은 금이고 응변은 은이다. 다시 말하면 침묵이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미사오고를 써서 말을 잘해도 침묵보다 못하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망도 증오도 중단하고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번째로 욕심의 침묵, 셋째로 정욕의 침묵이 있습니다. 욕심도 또 정욕도 브레이크를 걸어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관심과 걱정과 그런 모두 예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자세를 믿는 자세로 또 듣는 자세로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큰 일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의 문턱에 서서 그 주님의 재림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조용히 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그 바벨탑을 모두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 나의 다툼, 나의 지식 다 포기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상 19장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기성 시내로 내려가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승리를 거두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의 공갈 협박에 그가 두려워 떨게 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브엣사바를 지나서 광야로 또 광야로 사흘길을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원나무 아래 앉아서 숲길을 구하여 가로되 엘리야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생생한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마음은 고요해야 합니다. 내가 침묵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할 때만이 고요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역사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그게 잘 되는 길이었습니다. 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화를 읽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제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했고 앞으로도 그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깜깜한 밤이었지만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새벽을 의식하고 새벽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위대한 결론이 이 모든 여왕과 전쟁과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왕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높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아침을 그 영광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고요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듣는 자세로 또 믿음의 자세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소란히 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우고 그런 깊은 묵상과 생각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경쟁과 시기와 싸움, 끝없는 욕심 다 묻어버리고 현실 속의 역사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뒤가 가로막혀 벗어날 곳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마음을 가라앉히라. 조용히 하라. 마음을 편히 하라. 단순하게 하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셔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그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고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때에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지어다. 그 거룩한 음성이 우리에게 가까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드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